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이란과의 간접 대화 방식으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협상이 성공하고 상호 간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지난 6월 말 협상이 중단됐을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핵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도 이날 협상을 조율하는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통화해서 협상 재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카니 외무부 차관은 특히 이번 협상의 초점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제재 해제에 맞춰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 나라가 지난 201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이 초기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할 의지가 있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면 핵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경제가 상당히 진전된 점을 고려해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50억 달러 등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래 경기 회복을 위해 매달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400억 달러 등 총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0.00%에서 0.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을 위해선 더 엄격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의 직접 계기가 된 미국 물가 오름세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오만해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해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려던 미국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란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나포하려는 시도는 이란이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관리들은 지난달 이란군이 베트남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나포했으며 미 해군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3일 미국이 헬리콥터와 군함 등을 동원해 오만해를 항해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신속하고 권위 있는 대응으로 오만해에서 이란 석유를 훔치려는 미 해군의 작전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은 4일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대표단에게 타이완과 유럽의 우방들이 허위 정보 공작에 대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라파엘 글릭스만 대표단장은 타이완은 거대한 위협과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며 유럽연합도 현재 독재 정권들의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EU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에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EU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가 올해 단어로 VAX, VAX를 선택했습니다. 백신 카드, 백신 사이트, 백신 접종 완료 같은 말 올해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VAX, VAX는 6개 알파벳으로 된 백신이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해마다 세계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고 있는 옥스퍼드 사전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옥스퍼드 랭귀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이 VAX라는 말이 올해 들어서는 그 사용 빈도가 지난해 9월보다 72배 정도 많아졌고요. 다양한 파생어, 그러니까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일상의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어가 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 단어 VAX를 백신 또는 예방접종을 의미하는 명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질병에 대한 면역을 생성하기 위한 백신 치료 또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표기를 했고요. 백시, 예방접종 중이나 그 직전, 그 후에 찍은 사진으로 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는 이른바 예방접종 인증셀카, 인증사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안티백서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백스라는 단어는 1799년 영어로 처음 기록됐고요. 예방접종이라는 의미의 파생어 백시네이트, 백시네이션은 1800년대에 등장했는데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바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당시 소가 앓는 질병인 우두에서 착안해서 천연두 예방에 나섰던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 에드워드 제너의 선구적 역할이 이 단어에 연계돼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월트 디즈니사 영화에 등장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죠. 미국 땅에 정착하려던 유럽인들을 도왔던 첫 인디언 여성 포카혼타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오는 29일 오스트리아에서 재개된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유조선 나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탄두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이달 안에 재개된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드 플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협상이 5달 만에 재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예. 이란은 이미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지난달에 밝힌 바가 있죠.
네,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인터넷 트위터에 11월 말 이전에 핵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엘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을 만나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마친 뒤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핵협상이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란 핵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독일과 바로 이 이란 핵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인데요.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탈퇴를 하면서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걸 거부하고 핵합의를 점점 무력화하는 조처를 시작한 바 있는데, 그러자 이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과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예. 자, 핵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 양을 제한했는데요. 이란은 이 농축 농도를 높이거나 농축량을 점점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핵합의를 무력화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이란 핵합의 요구사항을 다시 지키면 복원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이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네, 핵협상 복귀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대이란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에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됐는데요. 지난 6월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선 이란 정부도 핵합의 복원협상에서 먼저 이 제재를 해제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란이 그간 협상 복원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유럽 쪽 당사국들과만 협상했고요.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자, 미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대표단이 진지하면 합의가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에 협상이 중단됐을 때 남아있던 지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지난달 25일이었죠. 이란의 핵활동이 진전되는 것에 대비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지금 오만해에서 유조선 나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미 해군이 중동 오만해를 항해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다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3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 선박을 납치한 게 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나라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란 측은 미 해군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것을 혁명 수비대가 막은 뒤에 이 유조선을 이란 영해 쪽으로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언론에 이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외국 선박을 납포한 것은 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군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국방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중국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 핵탄두 수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이 핵탄두 수를 얼마나 늘린다는 겁니까?
네, 2027년이 되면 최대 700개에 이를 것이고 2030년에는 이걸 1000개까지 늘리는 게 이 중국의 목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하고 큰 차이가 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202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 내 핵탄두 수가 200개가 조금 넘는데 2020년대 말에 가면 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12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중국군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전망하고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앞으로 10년간 핵전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이를 현대화 또 다양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육해공에서 핵탄두 투발수단을 각 다양화하고 핵전력 확충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 확보를 하면 핵탄두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견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아직은 아닙니다. 예, 뭐 러시아와 미국한테는 아직 한참 모자라는데요. 미국만 해도 현재 핵탄두를 약 3,8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자,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핵탄두 수를 제한하는 그런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하고도 이런 조약을 맺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미국은 중국 측에 핵탄두를 제한하는 협정에 러시아와 함께 참여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셨죠?
네, 일부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내용인데요. 지난 8월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려하는 이유가 있더군요.
네, 속도가 음속의 10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를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러시아는 이미 이런 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이번 국방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떨 게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역시 뭐 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이 중국군 증강이 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을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미국 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중 봉쇄에서부터 대규모 수륙 양용 침략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거대 자유무역 협정 FTA가 발효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 약자로 RCEP가 신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호주와 중국 정부가 3일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이 RCEP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나라가 참여한 FTA입니다. 이 내용이 회원국 간 통관, 무역, 관세, 투자 등에서 장벽을 낮추고요. 전자상거래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장 협정 RCEP이죠?
그렇습니다.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인구와 무역 규모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각각 전 세계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이게 세계 최대의 FTA가 됩니다.
예. 자, 이 협정의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9년 만이죠. 지난해 11월에 드디어 15개 나라가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예. 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각국이 비준을 해줘야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요. 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서 적어도 6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이 3개 나라가 비준하면 협정이 60일 뒤에 발효되는데요. 최근에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 항목을 충족했습니다.
예. 자, 협정이 발효가 되면요.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등 다섯 개 나라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 협정 RCEP 출범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구상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나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RCEP 출범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는 이 협정 발효가 빠를수록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속히 비준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RCEP 외에도 미국이 주도한 또 다른 자유무역 협정도 있었죠?
네, 미국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난 2016년 2월에 출범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 나라가 참가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아우르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로 대체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스턴 시장에 타이완계 미국인이 당선되는 등 아시아계 미국인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75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요, 4일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람은 75만 430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인데요. 4일 현재 전 세계 사망자는 약 500만 명인데 미국이 이 가운데 15%를 차지합니다.
네, 75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좀 많아서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겁니까?
네, 인구 규모가 작은 주의 인구 전체가 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요, 알래스카주의 경우 인구가 약 73만 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인구는 약 70만 명인데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이보다 더 많은 겁니다.
네, 한 주, 한 도시의 인구가 사라진 거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이게 얼마 만에 75만 명을 넘어선 겁니까?
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첫 사례는 지난해 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약 20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네,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던 특정 시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살펴보면요, 총 3번 정도 사망자 수가 크게 치솟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로 이때는 1일 사망자 수가 2,700명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자가 치솟은 시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때인데요. 올해 1월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무려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7월까지 줄어들어서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름부터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과 맞물려서 사망자도 늘어 9월에는 하루 사망자가 2,300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최근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1,400명대입니다.
네. 지역별로도 이 사망자 현황이 좀 다르더군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주는 캘리포니아주로요. 약 7만 2,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약 7만 2,000명, 그리고 플로리다주 약 6만 명, 또 뉴욕주가 약 5만 7천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 내에서 단일 카운티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인데요. 지금까지 약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카운터를 하고 있는 숫자가 사망자 숫자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최근에 또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온 지역도 있더군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에서 나온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요, 약 860명인데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 600명, 조지아주는 500명, 또 펜실베니아주는 480명 이 순입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을 맞는 건데요. 지금 미국 내 백신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요. 3일 현재 미국에서 접종된 코로나 백신은 4억 2,500만 회분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1%인데요. 아직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신 접종 상황도 주별로 다 다르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요. 각 주별로 높은 곳은 80%대에서 낮은 곳은 40%대로 아주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코네티컷주가 가장 높습니다. 주내 12세 이상 인구 중에 81.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메인주와 버먼트 중 역시 모두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서부지역주 역시 평균보다 높은 완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주는 74.6%, 오리건주 72.7%,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72.1%입니다.
예, 반대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지역도 있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주입니다. 이 주에 12세 이상 인구 백신 접종 완료율은 47.2%인데요. 유일하게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레바마주 52.6%, 미시시피주 54.2%, 조지아주 57.2%로 이 지역들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최근 그 일부 군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 명 정도 현직 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종교적인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과 우주군의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벌써 지난 거죠. 약 만 명의 군인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가운데 약 5천 명의 군인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종교적 사유로 인해서 백신 접종 면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면제가 허가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마저도 모두 의료적인 사유로 인한 면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공군의 처리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공군은요.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요청한 군인들에 대해서 약 한 달 동안의 검토를 걸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 2일 실시된 보스턴 시장 선거 결과가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계 미국인인 미셸 우 보스턴 시의회 의원이 보스턴 시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우 당선인이 타이완계 미국인으로서 유색인종이자 또 여성이기 때문에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장은 지난 약 2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두 백인 남성만이 맡아왔습니다. 우 당선인이 200년 만에 나타난 보스턴 최초의 유색인종 시장이자 최초의 여성 시장인 만큼 역사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스턴 시가 흑인 여성인 킴 자네이 시장 대행체제로 움직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이 재임 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어서 자네이 시장 대행이 업무를 승계받았습니다. 다만 선출된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 시장은 우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스턴 최초의 유색 인종 시장이자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된 우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나이를 보면요. 1985년생으로 만 36살 젊은 층에 속합니다. 우 당선인은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부모님이 우 당선인의 출생 전인 19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 당선인이 보스턴에서 쭉 살아왔던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우 당선인의 가족은요, 시카고에 거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우 당선인이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대학이 위치한 보스턴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 당선인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 2012년에 하버드 로스쿨, 즉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 법을 전공하시던 분이 어떻게 정계에 진출했을까요?
네, 그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만남입니다. 우 당선인이 하버드 로스쿨 재학 당시 지도했던 교수 중 한 명이 바로 워런 의원이었는데요. 이때 인연을 계기로 우 당선인은 워런 의원의 상원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면서 활동하고 이로써 간접적으로 정계를 경험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우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 트위터를 통해서요. 미셸은 가족이라면서 보스턴 시장 당선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우 당선인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해 보스턴 시의회 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건데요. 이후 지난 2019년까지 연속 4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요,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보스턴 시의회의 의장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보스턴 시를 이끌게 될 우 당선인, 집중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죠?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우 당선인은요, 대표적으로 임대료 때문에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면서 임대료 제한 정책 추진을 공약했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자면서 대중교통 무료화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스턴 그린 뉴딜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자, 우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우 당선인은 오는 16일 곧바로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2일 치러진 선거 가운데 신시내티 또 시애틀의 시장 선거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이 당선됐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시내티 시를 보면요. 여기서도 최초로 아시아계 시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아프테 피오발 후보가 당선된 건데요. 피오발 당선인은 인도에서 이민 온 아버지 그리고 티베트 난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오발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된 신시내티 시가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시애틀의 시장 당선인도 소개해 주시죠.
네, 시애틀 시장에는요, 민주당 브루스 헤럴 전 시애틀 시의회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헤럴 당선인은 흑인 아버지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헤럴 당선인은 시애틀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요, 연방공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실시할 구체적인 테이퍼링 규모를 밝혔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라는 게 어떤지 먼저 이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란 말은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아주 서서히 잠그면서 물의 양을 점차 줄인다는 표현인데요. 시장에 풀던 통화량을 서서히 줄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통화량 공급 확대, 즉 양적 완화 정책에서 서서히 돌아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은 연준이 시장이 그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오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제공한 겁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연준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 시장에 막대한 통화를 풀고 있는데요. 방법은 순자산 매입, 즉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통화량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현재는요, 매월 미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MBS 400억 달러 등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네,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서요,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1월에는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또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다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추가로 줄일 계획입니다.
네.
연준이 밝힌 150억 달러의 채권 가운데 국채는 100억 달러 그리고 MBS가 50억 달러입니다.
네. 내년은 어떨까요? 연준은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규모로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네, 일단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11월과 12월이고요. 연준은 이어지는 기간에도 이와 비슷한 속도로 순자산 매입을 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다만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서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연준이 발표한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아, 지난해 2월부터 20개월 동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고정된 건데요. 연준은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2%에 이르러 일정한 기간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But I can't leave you.
You never will. No matter what happens, I'll always be with you.
월트 디즈니사가 거듭거듭 만들어내는 인기 영화 젊은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바로 포카혼타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영국인들이 오늘날의 버지니아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포카혼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at I love most about critters is
you can't step in the same river twice. 포카혼타스는 1595년 인디언 포아탄족 추장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포아탄족은 당시 버지니아주 일대 인디언 부족 20개 이상을 통치하는 막강한 부족이었습니다. 포아타는 이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1607년 영국에 있는 버지니아 회사는 사람들을 모아 오늘날의 미국 땅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대륙에 도착한 영국인들의 지도자는 존 레드클리프였습니다. 레드클리프는 새로운 땅을 개척해 영국 제임스 왕의 영토로 삼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지역 이름도 제임스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제임스 타운이라고 붙였습니다.
처음 제임스 타운에 도착한 영국인들은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천년 이상을 살아온 포아탄족이 있었습니다.
포아타는 알곤키노어를 사용하는 많은 부족의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추장이 지배하는 정치 조직도 갖고 있었고 그런 조직 안에서 부족의 재산과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콩, 옥수수, 호박, 참외 등을 재배했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보살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옷감도 만들고 진흙으로 그릇도 빚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인디언들은 조개류, 진주, 구리 등으로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약 12살 정도인 포카혼타스는 영국인들이 도착한 이후 종종 그들이 사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영국인들도 차츰 포카혼타스를 알게 됐고 그는 자연스럽게 영국인과 포아탄 사이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인디언 문화는 영국 문화와 너무 달랐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인 정착민 중에는 탐험가이자 군인이고 작가이기도 한 존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1607년 포아탄 전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존 스미스는 잡혀있는 동안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미스는 1624년 출판한 책에서 자신이 살해당할 뻔했으나 포카혼타스가 그를 구해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거듭 나돌았습니다. 포카혼타스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부터였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러나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를 구해준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비슷한 이야기를 읽고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플로리다 사건이란 스페인 탐험가와 한 인디언 추장 그리고 추장의 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들은 존 스미스가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스미스가 쓴 것처럼 처형이 아니라 인디언 부족의 의식, 즉 스미스를 자기 부족 사람으로 인정하는 포화탄의 의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체포된 다음 인디언과 식민지인들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 뒤 포카혼타스는 제임스타운을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를 살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민지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착민들에게 인디언들의 기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존 스미스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기 양측 사이에 또 불화가 일었습니다. 1611년 새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한 토마스 데일은 인디언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영국군인 사무엘 아갈이 포카혼타스를 납치했습니다. 그때 포카혼타스는 18살쯤이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녀를 납치한 것입니다.
포카혼타스는 제임스타운 정착지에서 1년 넘게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착민 중 한 사람인 존 롤프가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카혼타스는 아메리카 인디언 중 최초의 기독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레베카로 바꿨습니다.
1614년 포카혼타스는 제임스타운 교회에서 존 롤프와 결혼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백인과 결혼한 최초의 아메리카 인디언이었습니다. 남편 존은 자신들의 결혼이 식민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포카혼타스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남편은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남편에게 인디언식 담배 농사법을 가르쳤고 그 방법으로 수확이 늘었습니다. 담배는 정착민들이 처음으로 생산해낸 성공적인 농작물이 됐습니다.
1615년 포카혼타스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카혼타스 가족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영국 런던에서 유명인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영국 왕 제임스 1세를 알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존 스미스도 다시 만났습니다.
식민지에 정착민을 이주시킨 버지니아 회사는 포카혼타스의 방문이 신대륙에서 영국인과 인디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국인들에게 버지니아 식민지로 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화가가 포카혼타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림 속의 포카혼타스는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1600년대 영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포카혼타스의 진짜 모습이 그려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포카혼타스 가족은 영국에 7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다시 제임스타운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포카혼타스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결국 포카혼타스는 영국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이 불과 22세로 숨진 포카혼타스는 그레이브 샌드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토마스 롤프는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자 그는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토마스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토마스 롤프를 통해 버지니아주에 많은 포카혼타스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후손들은 지금도 포카혼타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를 버지니아의 퍼스트 레이디, 즉 영부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자신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녀에 관한 당시의 유일한 기록은 존 스미스가 쓴 것뿐입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기록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스미스를 구해줬다는 이야기는 인기 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포카혼타스가 버지니아의 초기 영국인 정착 때 용감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매우 소중한 역사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포카혼타스가 토착 원주민을 대표해 인디언과 백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국회의사당 중앙홀에는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대형 그림 석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포카혼타스가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고 다른 두 점은 그녀가 존 스미스를 구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제외하면 의사당 내에 포카혼타스의 그림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여러 작가들도 포카혼타스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를 인기 있는 어린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관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그녀의 그림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군이든 남군이든 그녀의 이름이나 그림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부대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는 1600년대 영국인 정착촌을 그대로 재현시켜놓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유산의 달을 맞아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정착했을 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한 포카혼타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최상급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은 비교급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급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반면에 최상급은 세 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들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My house is the largest one on our street.
저희 집은 거리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This is the smallest car I've ever seen.
이건 제가 본 가장 작은 자동차예요. 방금 들으신 두 문장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보이시죠? 앞에 더를 두고 뒤에 EST를 붙이는 겁니다.
Big, the biggest. Tall, the tallest. Large, the largest. Scary, the scariest. Old, the oldest.
Big의 최상급은 the biggest, 가장 큰. Tall, 키가 큰 최상급은 the tallest, 키가 가장 큰. Large, large의 최상급은 the largest, 가장 큰. Scary, 무서운. Scary의 최상급은 the scariest, 가장 무서운. Old, 오래된. Old의 최상급은 the oldest, 가장 오래된. 불규칙하게 변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의 비교급은 ER을 붙인 그럴이 아닌 better입니다. 최상급은 the best죠. 미국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서 the best, 최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the bes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My mom's cooking is the best.
저희 어머니 요리는 최고예요.
My friend is the silliest of everyone I know.
제 친구는 제가 아는 가장 철없는 사람이에요. Silly, the silliest.
But remember, just like comparatives, if an adjective has more than two syllables, use most before the superlative adjective.
단어가 삼음절 이상인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음절 이상 긴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 때 more를 앞에 두고 최상급은 most를 앞에 둡니다. 최상급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This lesson is probably the easiest of all of our grammar lessons.
이번 강좌는 아마도 저희 모든 문법 강의 중 가장 쉬운 것일 겁니다.
And probably the most fascinating.
아마 가장 흥미로운 것이고요. Fascinating, the most fascinat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